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축복의 성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을 다시 재생하는 그런 연극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배역을 맡겨 드릴 텐데 어떤 배역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교회에서 선생님이 연극을 준비하면서 배역을 맡겨요. 그러면 그때는 매우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맡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배역을 맡고 싶으셨어요? 항상 주인공은 동방박사 세 사람, 이 사람들이 주연이었어요. 그리고 보조들이 있습니다. 헤로당, 또 서기관, 제사장들, 마리아와 요셉, 또 당나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배역을 맡고 싶으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시에 여러 가지의 모습,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진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우리가 잘 아는 별빛을 따라 동방으로부터 온 이 동방박사 세 사람, 예, 세 사람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아마 사절단이 왔을 텐데 예물이 세 가지라 아마 세 동방박사가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하는데 숫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또 왔다.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 그리고 이들은 점성술가였습니다.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상한 별빛이 나타나니까 그 별을 따라 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페르시아나 바빌론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 아닐까. 왜냐하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 의해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 이방인이고 또 점성술가였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마지막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메시아가 오신 그때 부르실 수 있는 마지막 사람들, 자격적으로 따져보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또 점성술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러한 일에 이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종족이나 직업이나 상관없이 부르세요. 누구나 부르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죄인들까지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은혜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네 여인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 네 여인을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그 어머니들로서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 속에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뜻이나 노력이나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었어요. 에베소 2장 12절 2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저의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웠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동방에 있는 이 이방인들을 또한 점성술가인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사용하신 것은 아무나 누구나 차별 없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또 우리의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별 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구원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그들을 개처럼 여겼고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사마리아 땅을 가셔서 그 아무도 사마리아인들조차도 멸시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그에게 생수의 물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아무도 차별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인종이나 지방이나 피부 색깔이나 이념이나 지식이나 빈부나 지위나 외모나 종교나 여러분들 어떠세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해주셨어요.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또한 인종이나 지방이나 피부 색깔이나 이념이나 빈부나 또한 배움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차별 없이 은혜로 부르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지만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차별받고 소외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먼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에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 동방박사들이 별빛을 바라보고 멀리서 한 몇 개월 동안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도착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헤롯 궁으로 들어갑니다. 헤롯 궁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고 하는데 어디 계시뇨? 우리가 별빛을 따라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소동이 일어났어요. 난리가 일어난 것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이 헤롯이었어요. 헤롯은 어떤 자였습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시저에게 뇌물을 바치고 분봉왕으로 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한 거예요. 자기의 왕권이, 자기의 보좌가 늘 불안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말고 누군가 유대인이 왕으로 태어났다고 외국에서 지금 사절단이 왔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왜 동방 박사들은 별빛을 차라 잘 오다가 예수님은 지금 어디 탄생하셨어요? 예루살렘에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거기서 5마일 떨어진 베들레헴 시골에 탄생하신 거예요. 왕국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구육간에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냐고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아마 추측하건대 이들은, 아,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고, 아,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궁전이 있는 여기 오면 왕이 있겠구나 하고 글로 들어갔을 거예요. 이렇게 상식에 의해서, 상식적인 생각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이 나중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까? 예수, 아기 예수의 목숨도 이태롭고 또 많은 아이들의 목숨을 잃게 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과 상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방법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삶은 상식에 의해서, 그냥 천연적인 그런 생각에 의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자신들의 상식과 생각에 의해서 행했던 이것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인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를 오게 하신 그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당시의 풍습과 상식에 의해서 첩을 드리고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후손을 보려고 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상식에 의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삶. 우리는 그래서 의도도 좋고 생각도 좋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바울이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북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은 다른 생각을,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성령의 그런 비침을 따라서 매 순간 살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께 매 순간 묻고 결정하고 움직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상식에 의해서 살아, 습관에 의해서 살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여쭙세요? 이처럼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상식대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상식과 습관에 따라 어둠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별빛을 인도를 잘 받고 오다가 이스라엘에 도착하니 이제는 아 왕은 수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왕궁에 태어났겠지 하고 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판단과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된다니까요. 어쨌든 동방박사들은 다시 고침을 받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께 세 가지를 합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아기 예수를 만난 후에 그들은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난 후에 그들이 첫 번째 한 일이 뭐였어요? 무릎을 꿇어 경배했다는 거예요. 누가 왕이다? 예수님이 왕.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경배를 받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저와 여러분은 나의 왕좌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나의 그 왕좌를 내어드려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신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주인이시면 나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분이 주권자이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당신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 내가 가장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것,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에요. 소유권 이전 됐습니까, 여러분? 등기 이전 했어요? 등기 이전 아직도 안 했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주님이시고 저는 청직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안 드리는 것, 내가 아직도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 좋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조미 먹는다니까. 동록이에 해를 가져온다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금은 그 부분은 항상 문제가 생겨 고통이 따로 염려와 걱정이 따로 불안해져. 다 주님께 소유권을 이전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편해요. 도둑놈이 들어와도 강도가 들어와도 누가 뺏어가도 누가 속여먹으려고 해도 왜? 그분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서 주권을 이양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뭐를 이양하세요? 소유권을 이양하세요. 그 안 된 부분, 소유권이 이양 안 된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아깝고 안타깝고 괴롭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덜어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그냥 쓰시라니까. 그게 청지기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누리고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청지기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이분들이 이제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말해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Another way. 삶의 방식의 이전이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 길로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른 길로 돌아갈 것을 경고받았어요. 여러분,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진짜예요. 지금처럼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그 삶을 살지 않아요. 그 길을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왜? 그 길이 가치가 없는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독하는 그러한 삶의 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전혀 다른 길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만나서 그분께 경배하고 주권을 이양하고 소유권을 이양하면 그 다음에 나의 삶의 양태가 삶의 양식이,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좁은 길을 가요. 근데 주님과 함께 가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생의 길이고 참된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진정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는 자들은 이제 다른 방향, 다른 목표, 다른 목적, 다른 가치, 다른 태도, 다른 방식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분받지 않는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라.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만일 여러분도 한번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던 길로 같은 길로 똑같이 헤롯에게로 돌아갔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마 아기 예수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스타일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로마서 2장 24절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씀이 적용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길에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권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달라야죠. 성경책을 끼고 다닌다고 해서 다른 모습이 아니고 주일날 예배한다고 해서 다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가치와 목적과 추구와 이런 것들이 나와 다르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난 때가 족하도다 그랬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사는 것으로 족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지. 육체를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남은 때를 사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분을 경배하시고 이제 나의 남은 때를 다른 길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목적, 다른 가치, 다른 방향, 다른 삶의 스타일로 사세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받았기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헤롯왕은 어떤 자였습니까? 이 헤롯왕은 자기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일도 행하는 자였어요. 백두혈통이 아니기에 로마에 뇌물을 주어서 왕이 되었어요. 매우 교활해요. 잔악해요.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정사정 없는 살인자였어요. 아내도 죽였어요. 두 처남도 죽였어요. 세 아들도 죽였어요. 그래서 시저 아구스트는 말하기를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돼지로 태어난 것이 낫다고 이렇게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헤롯은 누굽니까? 헤롯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 헤롯의 모습은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뿌리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인간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치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관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싸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냐고 거절하고 반항하고 거부하는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것이 이 헤롯이에요. 에고가 자기의 왕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양도하며 산 자예요. 헤롯은 자기의 보좌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그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가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Ownership change 이렇게 써놓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는 소유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저는 살겠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인이 바뀌었는지. 음식 맛이 바뀌면 알지. 종업원들의 태도의 그 친절함을 보면 바뀐지 알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바뀐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선택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성질 날 때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돈 쓸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으로 모시지 않아요. 왕이라고 부르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면 나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이지 더 이상 통치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인물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모든 제사장들이에요. 헤롯이 묻습니다. 야,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그랬냐? 그러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미가서 5장 2절을 정확하게 짚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고을이지만 거기서 메시아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의아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구약성경을 통하여 정확히 알던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 중에 누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습니까? 아무도 안 갔어요. 어떻게 안 가지? 어떻게 안 갈 수 있지? 알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5마일밖에 안 돼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지식적인 이해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말씀을 알지만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행동하는 것이에요.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나의 삶을 올려놓는 것이에요. 말씀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참된 믿음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진정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말씀이 나의 가치요, 목적이요, 삶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농담으로 여기는 롯의 그런 사이들과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멸망할 거다라고 하되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다시 속히 오리라,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위하여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날을 고대하며 사는 것, 그것이 신자의 믿음이고 그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삶이에요. 주님 만난 날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나의 시간을 쓰고 나의 물질을 쓰고 나의 에너지를 쓰고 나의 인생을 쓰는 거예요. 왜?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근데 종교인들은 알았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내려가질 않아요. 그의 삶을 그 말씀에 올려놓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종교인이에요? 아니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말씀을 그렇게 잘 알았는데 말씀을 믿지 않아. 그렇게 말씀을 잘 알았는데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올려놓지 않아. 안타깝죠.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것 안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시간이 흘러도 동방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헤롯은 베들레헴으로 군사들을 보내어 두 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베들레헴 옆에서 태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아이들도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킨 후였습니다. 이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도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실수와 실패, 방해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악함과 그러한 헤롯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또한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갔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언을 그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 반역, 심지어 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파괴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종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고집 피우고 아무리 반항하고 아무리 거부해도 하나님의 뜻이 승리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지는 것은 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빨리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고집을 꺾어내세요. 깨어지는 것은 말씀이 아니고 우리예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진정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누가 나의 인생의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누가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은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경배 가치를 받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 길 오셨어요.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풍성한 삶을 주시기에 오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생 얻으셨습니까? 그리고 풍성한 삶, abundant life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축복의 날이에요. 이 귀한 선물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듬뿍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주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들었는데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성탄을 제게 주시다니요.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이 여러 종류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돌아보시고 또 나는 누가 되어야 할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축복의 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 2분 동안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소원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재권과 소유권과 나의 모든 삶에 또한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저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